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면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5절 제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보통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왜 하필 접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고통은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온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이고 또 한 번만 겪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또 겪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이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고통의 모양은 참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도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환경이 완전히 바뀐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응애응애 하면서 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대에는 성장통을 겪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10대에 있는 아이들도 고통을 참 많이 겪는다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우리 꼬맹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얘가 10대죠. 아빠 저 스트레스 많아요. 그러더라고. 네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욕을 하면은 그게 막 마음이 상하고 아프대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 그래서 얘들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20대에는 사랑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기도 하죠. 결혼한 부부는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을 또 알아가면서 또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또 일하면서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공부하면서 자녀들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고통스럽고 노인들은 또 외로워서 인생이 무상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실패도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질병도 고통스럽고 정신적인 질병도 힘듭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고도 그렇고 이별도 그렇고 배신당한 것도 거절감,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거나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견디고 있다가 그 무게에 짓눌려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화병이 있죠. 참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은 참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그 고통과 직면하라고 그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을 발견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또 고통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즉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주 적극적으로 고통에 맞서라, 대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이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은 곧 우리들에게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고통의 결정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세상의 어떤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고통,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자리가 십자가였죠.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를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을 하셔야 되고 십자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셔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새롭게 자꾸만 우리 영혼 가운데 파고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십자가 안에서는 더 깊은 위로와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의 원, 그게 뭡니까?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안 지고 싶죠. 피하고 싶죠. 그래서 고통, 내게 아픔을 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자녀들로 관계들로 일들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 안 지고 싶죠.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가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통 그 고통 속에는 나를 다루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돌파를 해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셔야 돼요, 그곳에. 그래야 그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할 수 있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그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강한 자가 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막아버리면은, 그러면은 강한 자가 아니라 바람만 불어와도 넘어지는 그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자꾸 막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자녀가 아빠 저 스트레스 많아요, 아이들이 욕하는 거,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쫄아 학교를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아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물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불 가운데 들어가서 아이가 고통당하는 그거, 그 속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부모가 할 일은 그 일입니다. 그러면서 훈계를 해주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학교 달려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달려가서 해결해 주려고 그리 하지 마세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는 게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이들도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죠. 아빠 엄마가 금방 달려가가지고 싹 다 막아버리고 다 해결을 해줘버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들이 할 일은요, 자녀들이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이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실패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요, 원망이 사라집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저는 만약에 요셉이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요셉은 미쳐서 아마 정신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아니면은 심한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죽임 당할 뻔했었고, 죽이자 죽이자 이런 말도 구덩이에 빠져서 듣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오늘 읽었던 말씀 45장 7절 말씀,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죠.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내 앞에 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4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났을 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다음 구절에도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물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불구덩이를 내 앞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요셉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죄할 수 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은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고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의 고통을 다루어 주신 하나님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칫 잘못했으면요, 요셉은 말꾼이 되었을 겁니다. 억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놓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현실에 그 어둠이 짙을수록 그 고통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 고백은 고통 앞에 서 있는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닥쳐온 이 고통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고통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만은 잡힐만한 순간, 사울왕에 의해서 잡힐만한 순간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을 딱 일으키셔가지고 요셉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사망과 생명 사이에 딱 한 걸음 차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다윗이 지금 그걸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이 고통을 다 다루시고 난 다음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목동에서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작품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작품이 탄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이 고통을 우리가 직면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 그 고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못하는 성도 많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드뭅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것 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하고 가족도 화목하고 일도 너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잘 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문제가 있고 돈이 잘 벌리지가 않고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그러는 사람은요, 기도 한마디 할 때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들도 그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통이, 고난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잠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떨 때는요 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단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습관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의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 속에, 일상 생활 속의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변함없이 기도하라. 며칠 전에 딸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 있죠. 발이 다쳐서 반 깁스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걸어가지 못합니다. 깁스를 했으니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날 또 가방을 메고 책을 또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책을 잔뜩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학교에서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가는데 택시를 탔는데요. 대로가 막히니까 택시기사가 대로를 벗어나서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골목길이 더 많이 막히니까 이 택시기사가 짜증이 나서, 여기 우리 택시기사분 계시는데요, 짜증내서는 안 됩니다. 짜증이 나서 그래서 우리 딸아이한테 내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 골목길에서 택시도 잡을 수 없는데 300m를 더 가야 집이 있는데 거기서 내리라고 한 거죠.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화가 막 났습니다. 반깁스에 있고 이 지팡이도 안 가지고 있고 가방도 메고 책도 들어야 되는데 300m를 이 반깁스를 해가지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거 좀 태워주면 될 걸 거기서 짜증난다고 내리라고 해서 아이가 거기서 내렸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택시기사분 짜증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늘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 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기도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저나 제 딸한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짜증이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순간도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기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은 모든 소재가 다 기도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아버지 수술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8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버지 수술하는 동안에 어디 있을 겁니까? 이 병실 바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8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8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라고, 그냥 달리 할 말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그 이름만 부르셔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상달이 되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거 하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시라고. 이거는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그러니 그 8시간 동안 집사님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8시간 동안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계속해서 간절한 모습으로 한번 불러보시라고.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고. 그러니 수술하는 그 시간 동안, 지금도 이제 수술이 끝났을 만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때도 기도 훈련이 되어 있는,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분은요,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곳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해 나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즉각 응답을 해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마법이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제서야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 그래서구나.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참으로 유익했던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죠. 깨끗하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을 우리를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깎으셔가지고 작품으로 만드시죠. 돌을 깎고 그러면요,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은 진짜 작품이 남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답답한 건 많죠. 깎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깎아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품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 정말로 힘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고통의 순간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어할 때 누가 더 힘드냐 하면은 아버지가 더 힘들고 어머니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도 손을 대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그 속에서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가 나 있는 부분들은 다 둥글둥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구타를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조차도 아파하시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울이 배가 난파를 당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도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목에 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막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로 아파하셨지만은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아닙니다. 아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 성도들은요, 믿음이 흔들릴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고난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너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거. 보죠. 이해가 도무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근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답을 못 구해도 나를 믿는다면은 나를 믿는다면은 나를 좀 신뢰하고 따라와 줄 수 없겠니? 나중에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해가 안 되어도 그래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끝에 가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돕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파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던 이유는 그 십자가는 아버지가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직접 지고 가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아들 옆에서 아버지가 더 많이 아픈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고 가면서 성숙해야 되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해야 되니까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 속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 사는 이것이 편안하게 살면서 어린 애기처럼 영적으로 속 사람이 어린 애기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이렇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성숙한 그 모습으로 가야 영원한 세월을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속상한 일이 많이 있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손이 막 벌벌 떨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것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딱 듣고 지나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속에 확 들어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럽니다. 그냥 살짝 설교 시간에 지나갔던 말씀인데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분이요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가슴속에 박힌 겁니다. 아,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는 관계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평소의 관계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작품으로 빚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습관, 기도의 습관을 형성을 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고통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손에서 작품, 정말로 멋있는 작품,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말로 멋진 작품으로 다듬어져 가시고 만들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